혼인과 가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현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얼굴을 뵈니까 잠을 푹 주무신 것 같진 않아요. 몇 시에 주무셨어요? 2시? 4시? 예,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덕수 목사입니다. 어제 김배 목사님께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성교제라고 하는 게 혼인과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 문제 또 가정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주제 자체가 혼인과 가정이기 때문에 역시 또 어제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되는 이야기는 좀 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고 또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 결혼을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는 친구들을 요 근래 들어와서 한두 사람 만나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새로운 족속이 있는데 그 새로운 족속은 다름 아니라 혼족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혼자서 잘하죠. 우리 어릴 때 혼자서도 잘해요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혼자서도 잘 먹고 혼자서도 잘 먹고 혼자서도 닭도 사 먹고 혼닭 뭐 혼족 뭐 등등 그래서 혼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15년 인구 총조사 통계를 보니까 1인 가구가 520만 명입니다. 정말 많죠? 네. 1972년 전까지만 해도 5인 가구였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4인 가구,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인 가구, 요 근래 돌아가지고는 이제 1인 가구인데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34.3%. 그때가 되면 34.3%.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내다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혼족이 증가하고 있는가?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관태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관태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는 이런 것을 가리켜 관태기라 그래요. 새로운 신조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니까 그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한테 이미 경고했던 바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 그러죠? 거기 보면 세 가지 사랑을 말하죠. 이번 주제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 나타나지요?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혼족이라고 하는 단어 검색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창에 혼족이라고 쳤는데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섹스 공략법 이게 그냥 떠버려요. 제가 치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뜨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산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쾌락은 혼자서 즐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하지 않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회적 풍조나 시대 사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회 풍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단순히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 아니고 사회 풍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4장 5장으로 가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미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권면을 정말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시대 풍조를 따라서 여전히 미루고 하지 않고 혼자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고서 성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봐야 그래야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주 성품이 착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제가 사실은 거기에 마음이 많이 끌렸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인간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죠. 실력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그냥 다구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되어보고요. 아내도 되어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어봐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또 다른 방법,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저런 여타한 방법들이 동원되어서 그를 통하지 않고서도 자녀를 두는 그런 기술도 발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결혼 자체가 도덕법에 있는 십계명의 내용처럼 결혼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도덕법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그 법을 어긴 분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거든요. 그는 법을 어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도덕법의 원칙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포괄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해야 되는 것은 떠밀려서가 아니고 또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외롭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장 우선적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만드셨죠. 왜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만드셨겠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간을 두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틀이 만들어졌는데 그 거룩한 틀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바로 그 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목적, 즉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두신 의도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첩경이지요. 자, 그러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어제 김병 목사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의식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법,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보통 이렇게 법을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런데 의식법 같은 데 보면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뭐 두 직물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종자를 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해서 밭을 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면 의식법이나 혹은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은 다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의식법 자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생각하고 고린도서 6장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짝지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본래 신명기 20장 10절에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해서 갈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농사법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될 것을 의식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만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의식법조차도 오늘을 살아간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어제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항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응할 분별력, 식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과 결혼해서 안 되고 저주받을 만한 노골적인 이단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어디 나타나느냐? 창세기 26장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실한 종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자신이 떠나왔던 곳이죠. 그쪽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종이 뭐 그야말로 뭐 이 모래밭에서 바늘 줍기죠.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지요? 낙타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낙타 열필에게 물을 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지 못하여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만나게 되고 리브가 집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떠나게 되는데 오빠가 그래도 한 며칠 좀 함께 있다가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권면했지만, 근데 이 종의 청을 따라서 리브가 어떻게 하지요? 그 즉시 따라가 버려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즉시 떠나는 동질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 감에게도 요구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잘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믿는 신자는 이처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방 사람과 불신 결혼을 금하는 부정적인 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인 예들이 어디 나타납니까? 또 에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삼손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자와 혼인했을 때 이방인 아내를 내버리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명목상의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인격화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고 주를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참으로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똑같이 믿었으나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즉 그들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성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 결국은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내용의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또 그 믿음이 그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정말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인격적 믿음을 가지고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다양한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데이트했던 그 사람 맞는가 이렇게 나중에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있죠. 저도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불러서 성형물을 시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교제를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전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에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야 않아야 데이트를 잘한 거예요. 데이트를 제대로 했다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구나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데이트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저 뭐 들로산으로 다니고 뭐 어디 뭐 공연물이나 보러 다니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사람됨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몇몇 가정을 제가 지금도 알고 있고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주례했던 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남녀 성 비율이 그래도 맞아야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지금 우리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그 청년부에 가면 믿는 남자 찾기가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일 때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보여주면 뭐 결혼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 상황이 각 개인이 불신자를 만나도 되는 것을 합법화할 수는 없어요. 신자는 상황윤리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구약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구약 교수님이 지금도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분 딸이 있습니다. 딸이 상당히 경건해요. 주일날 토플이나 토익을 쳐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뭐 이런저런 시험을 치르기가 참 어렵고 해서 결국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대에 들어가서 결국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수준을 갖춘 형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홀로 지내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신앙의 핍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주는 아픔과 고통을 이기는 방편으로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다면 하늘에서 상이 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불신결혼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강서구 화곡동에 살았습니다. 1969년인가 70년에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전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주인집 아내가 있었죠. 주인의 처가 있었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젊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MBC에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응접실에 나가면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커서 저희 어머님에게 저희가 어릴 때 살았을 때 그 집에 그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여자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는 불신 형제를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숨만 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에서 잘 나간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한테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지지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의사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같은 믿음의 내용과 수준을 갖지 못해서 그것을 조율하느라 한평생 탕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주위에 있는 어떤 한 예를 들지요. 불신 결혼했는데 남편도 회심해가지고 가정을 잘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로 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드러난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컨닝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적인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앞당겨서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실행될 것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를 합니다. 산모의 건강이 태아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 가정의 분위기는 한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성품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권위적이고 침울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둡고 침울한 성향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고, 본래 내성적인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랄지라도 밝고 명랑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가정 분위기만큼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가정과 만드는 가정을 경험합니다. 주어진 가정은 원 가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고 그냥 태어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 없이 그냥 태어난 가정이 주어진 가정, 원 가정이고, 만드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가정이 바로 만드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주어진 가정을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어진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게 잘 바꾸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체가 돼서 만들어가는 가정의 분위기는 얼마든지 분위기를 밝고 화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가정이든 만드는 가정이든 간에 부모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죠. 이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입양 아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내버림 당했다라고 할 때 그 부모의 생각, 상식, 도덕적 수준, 그것은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외국 부모님들에 의해서 입양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되죠? 뭐 보니까 뭐 프랑스에 무슨 뭐 장관도 되고요, 그죠? 미국에 가서 훌륭한 교수도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가정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는 한 입양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알아요. 주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주원이 오빠도 있네요. 예. 근데 입양을 했는데 얼마나 밝게 자라는지 몰라요. 온 성도들이 그 아이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영특하고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과 태도와 사랑이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이 주원이를 내 몸으로 낳지 않았다는 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아이하고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내가 이 아이를 내 몸으로 낳지 않았다는 게 안 믿어질 정도라고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말에 부모가 자녀의 반복을 튀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복의 반을 튀어준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므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편만에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가난이 대물림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부자면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가 가난한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다니는 사람들의 분포들을 살펴보니 고소득자들, 그 다음에 많이 배운 분들의 자녀들이 많다는 그런 비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어진 가정이 불행하고 건강치 못한 가정이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반항적인 사람이 되어 결국에는 그도 불행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고, 주어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가정적으로 매우 밝은 가정을 이루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편애하고 아이가 공부든지 뭐든지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만 상을 주는, 칭찬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남을 사랑할 때도 항상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구비하면 사랑하는 거죠. 또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충족을 하게 될 때만,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는 이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게 되고 잘못된 성취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어도 부모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 만족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학대하는 가정,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막 손찌검을 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커서도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매사에 공격적이 되고 눈치를 보는 일에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역기능적인 부모를 대신한답시고 형이 동생을 군기 잡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다루잖아요. 아이를 막 채근하고 막 윽박 지르니까 부모가 없으면 그 부모 역할을 형이 대신한답시고 동생을 막 잡는 거죠. 그리고 장성한 다음에 이런 가정들은 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이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법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네가 하는 일은 왜 이따위냐? 이런 식의 책망만 듣고 자라면서 너는 나를 미치게 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듣고 그죠? 내가 너만 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자라게 되어지면 아이는 나는 문제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가지고 살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와 비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녀도 낙심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거친 말로 자녀를 낙심시켜버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작은 일에 칭찬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못 가도 인격적으로 잘 자라가는 그 일에 정말 점수를 주고 지지해주고 네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면 나는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게 되어지면 그가 혹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게 행복을 누린 일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제가 앞에 쭉 설명한 그 나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밝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부모가 못나서 여러분도 못난, 부모가 윽박지르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윽박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대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성경적 원칙에 근거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그럴 수 있겠는가? 우선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이해, 여성은 남성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보통 형상이라고 하면 도덕적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 다니엘서 3장 같은 데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사람은 살려두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말했죠. 그죠? 그런 면에서 그 형상은 뭐예요? 권세와 권위의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대리한 자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방식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와도 어떻게 지으시면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지었습니다. 왜 머리뼈로 짓지 않았는가? 남자를 다스릴까 싶어서. 왜 발뼈로 짓지 않았는가? 남자를 짓밟을까 싶어서. 왜 갈비뼈로 지었는가? 항상 옆에 꼭 끼고 다니라고 갈비뼈로 지었다라고 고신의 S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은혜로운 해석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갈비뼈로 지었을까요? 여자도 남자와 같은 동일 본질이다. 남자에게서 여자는 자신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하는 방식을 본땄어요. 성자는 성부가 낳으셨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셨죠. 성부와 성자로도 발출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자가 성부가 존재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절대자가 둘이게 되는데 절대자가 둘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동일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이 시라는 말씀이 그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뭐 남편을 위하는 존재냐? 내가 무슨 비서냐? 이러면서 위하여라는 이 종속성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우리 자매님들 상심하지 마세요. 위하여 그 다음에 뭘 지은다 그랬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의 앞에 맞은편에 혹은 맞서서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자는 남자에게 대하여 대면하거나 맞은편에 있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남자와 필적할 만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예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는데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면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하나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나가도록 해서 이름을 짓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모종의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자기 앞을 지나가는 동물들을 봐도 자기와 맞상대에서 자신과 맞은편에서 자신과 필적할 만한 존재로 자신과 어울릴만한 그런 존재로서 함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반려자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드는 가운데 갈비뼈를 취해서 결국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는요, 여자는 남자와 필적할 만한, 남자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 조화롭게 드러날 때는 형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성부 없이 성자만 있고 성자 없이 성부만 있고 성부와 성자는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참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따라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남성이 여성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여성이 남성을 가장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축구 시합이나 혹은 무슨 족구 시합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아내들이나 자매들이 나와 있으면 평소에 체력의 200배, 300배를 가지고 막 공을 차고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 제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남성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이생을 동반으로 한 권위와 머리로서 가장 연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남성성의 모습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가 가장 남성다우신 분이세요. 그게 남성성입니다. 람보처럼, 여러분 람보 아세요? 네. 요즘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근육질의 이 남성, 이게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성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화장이나 이렇게 진하게 하고 몸매나 이렇게 다듬고 손톱이나 이렇게 길어 다니면서 매니큐어 칠하고 교회에서 청소하자 그러면 나오지도 않고 이거는 여성이 여성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해 보시면 이분이 정말 남성성을 갖고 있는지 여성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이성 교제할 때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을 척척 해내는지 인격적으로 성숙한지 그걸 보시라 그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제가 쭉 설명했는데 이 가정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본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하체를 가려야 되는 이 마음의 부패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일종의 심판, 저주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구속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기도 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한테.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자가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 또 출산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는 고통도 이와 관련된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신의 고통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미래의 시제를 사용했는데 너의 욕망은 너의 남편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욕망은 내 남편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자는 남편의 충족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자매들 흔히 커리어 우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 중에 나름대로 성취감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여성들에게 주셨던 남자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감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자는 남자에게 기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했는데 이 원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원한다는 말이 사실은 앞에 하와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원함은요, 죄가 뭘 원하겠어요? 죄가 가인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죄가 권세를 가지고 가인을 지배하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배우자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 이후에 자신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주도권을 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꾸 자신이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파워 게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는 남편을 내가 바라는 것은 남편이었지만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여자의 최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자의 최악의 상태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남자의 최악의 상태는 여자를 폭군처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가정이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불신 가정 자체가 첫사람 아담의 타락의 저주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복음만에서 알고 있지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고 사탄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지내면서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거룩한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받는 방편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지식을, 그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주어진 과정은 어떻게 하지 못해도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존 오웬이 말한 바 죄 죽임의 원리를 잘 체득해서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리고 성격이 괴팍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억누르고 그 죄를 이기는 일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구하실 때 어떤 배우자를 구하셔야 됩니까?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가능하면 잘 자란 부모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내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고르는 과정이 바로 이성교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가 폭을 좁혀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김비회 목사님의 그 쓰라는 경험을 우리가 어제 들었죠. 그죠? CC, 빨리 CC가 이렇게 딱 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폭을 좁히지 마시고 폭을 넓혀서 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교제를 하면 바로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갖춘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일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는 살아있어요. 죄의 존재가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때는 우리에게 없는 거지요. 죄된 본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만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은 지정의에 심각한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여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아내 역할에 대한 이해, 남성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보통 설교 시간 이외에 패밀리 티칭 시간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가정을 실제적으로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성에서 찾지 않고 선배나 주위 사람들이나 그래서 찾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험에서는 찾아보지 않겠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말씀은 보통 결혼주례 때 종종 설교 본문으로 인용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 이전에 사실은 그 권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그래놓고 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말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골자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은 에베소 자체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해서만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근거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라 그러지요? 여러분들 잘 알지요? 귀가 따갑게 들었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떠나 있을 수 있는 현장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는데 또 한 번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지요. 근데 그때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했을 때 핑계를 뭐라고 들이대는가 하면 이곳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신자는 신자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죠? 항상 권세자를 볼 때도 권세자 배후에 계신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그냥 하나의 남편으로만 보지 않고 그 남편 배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가 너무 진지한가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집중해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아담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아담이라는 뜻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마음이 담담한 사람을 가리켜 아담이라고 그러죠? 하와는 뭡니까? 에? 하와는? 하늘 같은 남편을 섬기는 와이프를 가리켜 하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처럼 아내가 하늘 같은 남편을 섬기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이 그러면 쉬우냐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죠?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그리스도였다면 뭐 복종해야 되겠죠. 근데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흠이 있고 성격도 때로는 괴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물어오는 질문이 아, 이런 남편한테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성경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태타 일으키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주인이 종을 너무 잘해주니까 그죠? 출애굽기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종이 안 떠나려고 그러죠, 그죠? 내 평생 그냥 주인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귀에 송곳을 뚫어가지고 평생 내가 주인의 말을 듣겠다라는 표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에요. 구조와 틀을 바꿔서 사회가 개혁되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가능한 한 구조와 틀을 바꿔야 됩니다. 구조와 틀을 바꾸는 것은 매우 건강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의 틀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보편적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조와 틀로 교회가 완전히 개혁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품을 통해서 돼요. 그런 구조와 틀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개혁되면 개혁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편을 이렇게 섬기라고 해도 아니 그거는 타락하기 전 아닙니까? 타락 후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타락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여자의 머리됨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부가 성자의 머리됨에 비유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왜 우리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하와가 지음받고 그 다음에 타락은 하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오늘날 이 원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여자 목사가 생겨나고 여자 장로가 생겨나고 온갖 일들이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 둬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신성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구속의 방식에 관한 한 성자는 성부께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바로 그 모형을 가정에서 실행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아내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먼저 존재했다고 해서 그리고 머리라고 해서 더 많은 권위를 행사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내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요,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몸이 필요 없죠. 몸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의지해 있는 이상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런 역할과 책임을 주님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역할과 책임을 남편이 맡아서 그 각 가정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남자들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니까 무슨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줘야 되는 거죠. 절대로 아내를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듯이 우리 남편들은 각 가족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지음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먼저 지음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동일한 효력이 하와에게도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하와만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온 인류가 타락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와만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온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알 수 있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에요. 때문에 이 언약의 대표로서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영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 영적으로 번민하는 아내들에게 바울은 만일 무엇을 물어보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해석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깊어져야 되고 자라는 아이들의 다양한 신앙적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도 가까이 하시고 부지런히 신앙서적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의 평안한 가정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다양한 가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평안한 가정을 보세요. 그 평안한 가정은 그 예외 없이 남편이 제대로 서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평안해요. 근데 아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나름대로 가정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해도 남편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상당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이런 면에서 피곤하시겠지만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언제 또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충족히 사랑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설교 드렸죠?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만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만일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구하는 방식이 기도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저도 오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제가 잠을 좀 설쳤거든요. 커피를 한 잔 어제 저녁에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좀 대충 정리하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경건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교회를 세우는 책임이 가정을 세우는 책임이 우리 남편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영생 위협을 상속받을 공동상속자로 알아라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너의 기도가 그래야 막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 되실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내는요 매우 미묘하고 자매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미묘하고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여성은 남자들과의 생리적 구조도 달라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연약한 그릇은, 좋은 그릇은 따로 찬장에 보관하지요. 잘못하면 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 이 남편들은 이 자매들을, 아내들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연약하면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연약함을 헤아려 주기보다 왜 당신은 나같지 않으냐라고 타박합니다. 제가 어제도 한 여성도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가정이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왔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안 나온 가정이 손가락이 꼽거든요. 재적 교인들이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안 나왔어요. 전화를 해볼까 그러는데 아니야 전화가 왔어요. 아니야 다를까. 왜 못 나오셨냐고 물었더니 항상 자기 남편은 다 챙겨가지고 현관에 서가지고 타박만 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못 와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밀린 일이 있으면 함께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으면서 무슨 그렇게 사람이 굶뜨냐고 그러면서 타박만 하지요. 이런 방식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에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좀 찔리네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어가지고 저도 간혹 그래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연약함은 무시당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아내의 연약함은 함께 나눠야 될 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짐을 함께 서로 지라. 짐 중에서는요, 자기만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 안 됩니다. 제가 져야 될 짐은 제가 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짐들은 나누어 져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짐들은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자아 속에 내가 되어 있는 또 다른 한 자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것은 서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기주의가 뭡니까? 진정한 자아는 남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는데 자기만 돌아보는 그 자기의 돌아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지도 않고 진정한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몸을 내우신 것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제도 김준범 목사님께서 사랑을 말하면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했지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비롭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간 대상만을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한 2,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아, 이분은 치우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은사가 없구나. 네? 아, 이분은 음식 만드는 일에 관해서는 크게 소질이 없구나. 뭐 등등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력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지요. 이 사람은 좀 집 좀 치우고 살아라. 남편한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제가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뭐 좀 유명한 그 변호사들은 연봉을 9억을 받는다 그러네요. 아, 좀 놀랬습니다. 좀 뭐 9억은 아니라도 한 1억 정도라도 그래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답을 한다든지 뭐 등등 상대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상대의 약점에 흠집을 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근교에 살았어요. 닭을 키우는데 닭이 꼬리나 혹은 몸에 상처가 생기면요, 동료 닭이 그 상처를 쫓습니다. 쫓아대요. 그래서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관계 안에서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쫓아대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습관이 원과정 안에서 이미 형성되었어요. 이미 형성된 습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그 습관을 바꾸느냐? 못 바꿉니다. 그것이 좀 잦아지기도 하고 좋아지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가지만 그 근본적 성향과 기질 자체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방식대로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일종의 계약과 같지 않습니까? 언약? 계약과 같습니다. 제 아내가 본래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이고 상당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운동하면 거의 평정하는, 그래서 100m를 달렸다 그러면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피구를 교회에서 했다 그러면 제 아내 팀은 항상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체력이 탁월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장인 장모한테 가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27년째가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계약하면요, 그 다음에 돈을 잔금을 지불하면 그 다음에 흠은 그 다음에 내가 그 소유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전주인이 책임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매우 신중한 행위입니다. 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책임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 자매, 이 형제의 인격을 내가 성숙시키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이 무슨 상관이냐? 그 일은 네가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담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남편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을 체크하고 쪼아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배우자의 연약함을 이제는 지적하기보다 어떻게 담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찾으면서 주의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교회의 연약함을 교회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문제로 자신이 이루어야 될 그런 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그래서 상대의 연약함을 늘 지적하고 확인해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약점을 매번 끊임없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그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또 다른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외국 가시면 그런 경우들 많이 보죠. 가정들이 이렇게 좀 뜨문뜨문 떨어져서 주택이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옆집에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빨래를 하는데 빨래가 우중충하고 그런 채로 항상 빨래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보면서 남편한테 내가 저 빨래하는 기술을 좀 가르쳐준지 해야지 저 아줌마는 항상 저렇게 빨래를 해도 우중충하고 저렇게 왜 뭐 세제가 잘못됐는가?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기를 몇 주를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다가 이 아내가 그 옆집을 보니까 빨래가 깨끗한 거예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났는가? 남편이 창문을 닦아놨어요. 그게 연약함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특징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언약적 사랑의 특징 중에 특별히 또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언약적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타깝게 간구하는 장면이 두 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평했을 때입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더 인내심이 있고 하나님이 급하신 분처럼 보이죠? 그렇지요? 왜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은 그를 다 멸하시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공의의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진멸당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그들에게 다 부으신 것이죠. 오늘날 결혼하다가 왜 이혼합니까? 바로 이런 언약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이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흔히 세속시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 그것을 세속시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상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 하면서 저는 이제 지쳤어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관계를 지속하다가 딱 요 말 해가지고 상대를 그냥 한 번에 박살내고 싶죠. 그죠? 사랑이 뭐라고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딱 해가지고 그 과거의 기억을 쫙 나열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잘못했는지를 쫙 이야기해가지고 그 논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싶은데 말이죠.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배우자와 사비라는 일은 너무 잦았습니다. 치료제도 진통제도 없고 고통을 그냥 참아야만 되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도 너무 적어서 40 정도 50 살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매우 성숙하게 행동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칼뱅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성숙하게 아내를 사랑했는지요. 오래 참음과 한결같음, 서로의 연약함을 체크하기보다 격려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했던 것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이 1시간 30분이니까 40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하면 본인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본인이 요구하는 바를 상대가 해주면 부부관계는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요구는 하지만 그 요구를 실제로 상대방이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그 문제로 싸워요. 좀 밥도 맛깔스럽게 하면 좋겠고 반찬도 잘하면 좋겠고 집도 좀 단정하게 가꾸면 좋겠고 남편도 좀 일찍 돌아서 아이와 놀아주면 좋겠고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대해주면 좋겠고 여러분들 요구가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체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일에 관해서 우리의 진정한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반응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성의 변화를 주셨고 내적인 삶의 원칙인 성령을 따라행하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성숙하여서 서로에게 충족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상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말하지 않아도 다 헤아려서 어떤 일을 해주면 나도 그냥 그분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준수를 할 때 억지와 강요의 방식이 아니라 자원의 방식으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 아닙니까?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겠습니다. 저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구원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답게 우리의 영적 무능의 상태를 활성화시켜서 자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본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방식으로 나의 요구를 상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성경적 가정을 이루셔서 아 정말 가정이 천국이구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마음속 깊이 담고 이 내용들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가정의 제도를 또한 잘 이해하여서 작은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가정 아름답게 잘 이루어서 가정들의 모임인 보편적 교회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칭송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주의 은혜와 자비와 궁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주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로서 또한 남자와 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움과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 소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